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아프간 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 호라산 고위 지도부 3명을 특별지정 국제테러범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IS 호라산 지도부는 산울라 가파리, 술탄 아자즈 아잠, 마울라위 라잡 등으로 이들과 이들의 측근들은 앞으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과 자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산울라 가파리는 아프간 정부군이 이전 지도부를 체포한 지난해 5월 무렵부터 IS 호라산을 이끌어왔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이스마툴라 칼로자이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그가 IS 호라산의 최고위 자금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칼로자이는 ISIS 최고 지도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아프간과 영내 긴장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외국인 테러범의 활동을 촉진시킨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데보라 라이언스 유엔 아프간 특사도 지난 17일 아프간 내 IS 호라산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차기 의장으로 재지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임명된 이후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는 레이널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를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박사가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완전 고용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여서 우리 경제를 전보다 강하게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미국민들을 일터로 복귀시키고 경제를 재활성화하는 데 주목한 진전을 이뤄냈다며 이 성공은 내가 추구한 경제의제 그리고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이사 아래서 취한 결단성 있는 조치에 대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진보파는 더 강한 은행 규제 등을 강조하면서 연준 의장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홍콩 의회 선거가 다음 달 19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홍콩 당국은 본토 거주 주민들의 투표를 허용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본토에서 거주하는 홍콩 영주권자들을 위한 특별투표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람 장관은 특별투표소는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 경계구역에 설치될 예정이라며 투표 뒤 즉시 본토로 다시 귀환해야 하지만 격리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입경할 경우 최소 14일 사회적 격리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별투표소를 방문하더라도 격리 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람 장관은 여전히 많은 홍콩 주민들이 본토에 발이 묶인 상태라며 이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콩 의회 선거는 올해 초 중국 공산당이 친중파의 홍콩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 뒤 치러집니다. AP통신은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홍콩 영주권자들은 친중파 성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이번 투표 허용 방침은 친중파 후보에 대한 투표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다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어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가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제프 지엔츠 백악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정관은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유럽과 달리 미국은 전국 봉쇄령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으로 재확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엔츠 조정관은 현재 82%의 사람들이 1회 접종을 마쳤고 접종자는 매주 더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이날 기준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2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약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엔츠 조정관은 최근 미국의 재확산 추세와 관련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미접종자가 6천만여 명에 달한다며 어떤 방식과 형태로든 백신과 부스터샷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이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그 비율은 2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간접 협상을 재개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은 여전히 재개 조짐이 없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등 문제 해결에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난주 열린 3국 차관 협의회는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고 평안 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시한이 약 2년이 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각국이 이에 대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보고서 제출 실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 3월까지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최종 시한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년 3월까지는 각국의 이행 여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년 가까이 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의 숫자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2일을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66개입니다. 하지만 이 중 중간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 모두 제출한 나라는 37개로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중 안보리 결의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나라의 비율은 20%가 안 됐습니다. 더구나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37개 나라도 미국과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애초에 북한 노동자가 없던 나라들로 나타나 실제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미제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8년 북한과의 거래를 경고하는 내용의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활동이 확인된 나라를 총 41개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41개 나라 중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관련 중간과 최종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12개였습니다. 반면 캄보디아와 세네갈, 우루과이, 오만 등 18개 나라는 북한 노동자의 귀국 여부와 관련한 중간 혹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가나, 콩고, 탄자니아 등 10개 나라는 매 결의 채택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조차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지난달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각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시 발언록에 따르면 모나율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 이후에도 국가별 이행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지만 많은 회원국들이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일부 회원국들은 어떤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회원국들의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아직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의무를 다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자 현황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과는 별개로 일부 나라들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제재 이행 상황을 담은 중간 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일부 나라의 정보 산업과 건설, 전기, 농업 분야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선 북한 식당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전했습니다. 그 밖에 최근 캐나다 국영 CBC 방송은 중국 단둥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인들이 노예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가 캐나다로 수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BOA가 지난 2019년 북한 건설 노동자들의 불법 외화벌이 현장을 확인했던 아프리카 세네갈 역시 관련 활동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간접 협상을 재개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은 여전히 재개 조짐이 없습니다. 복잡한 북핵 문제 진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대감이 낮은 데다 북한의 계속되는 강경 기조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회담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역내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을 비롯해 북한을 명시했습니다. 이튿날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중국과 협력할 주요 역내 문제로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북한을 꼽았습니다.
Immediate challenges wher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worked together historically and are now facing important moments.
이란과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협력해왔고 현재 중요한 순간을 맞은 임박한 도전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합의 JCPOA 파기 이후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늘리며 줄곧 핵개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2년 넘게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최근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을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두 문제는 관여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대화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지만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은 이달 말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JCPOA 복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연합 EU 중재로 간접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한 달 넘게 이어진 협상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보였지만 지난 6월 이란에서 강경파인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협상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이란 외무부가 최근 협상 재개 입장을 밝히고 다른 JCPOA 서명국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오는 29일 빈에서 약 5개월 만에 협상이 다시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이란이 선의로 돌아오길 희망한다면서 이란이 진지하다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We believe that if the Iranians are serious, we can manage to do that. In relatively short order.
하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비확산 문제를 담당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very low expectations. They don't think that the nuclear talks with North Korea is likely to produce.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JCPOA에 대해선 복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지만 새로운 합의를 맺어야 하는 북한 문제에선 주요 진전을 도출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리모 전 조정관은 이란의 경우 핵 활동을 제한해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목적이지만 북한의 경우 핵과 운반 수단을 이미 보유한 사실상 핵 보유국을 비핵화해야 하는 만큼 더욱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오랫동안 외부로부터 고립된 북한보다 이란이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에 더욱 취약한 것도 큰 차이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강경 입장을 유지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북한 문제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주요 요인입니다. 지난 4월 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이고 조율된 접근법을 통한 외교를 모색하며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과 함께 식량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며 관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과 같은 대북 적대 정책 철회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며 미국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명분으로 지난해 초부터 시행한 국경 봉쇄를 유지한 채 국내 문제에 집중하며 외부와의 관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난 15일 주최한 포럼에 연사로 나선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담당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한 바이든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In short, we've made very clear our interest in reaching out In the meantime, if we're not getting feedback from the DPRK,
미국이 대북 접촉에 대한 관심을 명확하게 표명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으며 코로나를 주요 요인으로 이해한다면 미국은 지역의 전략적 안정 유지와 동맹 파트너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미국이 한국 등과 대북 관여 방안을 계속 모색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간과하지 않고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원칙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지난 17일 미한일 차관협의회 뒤 연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면서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한국 측의 분위기와 차이가 납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달 26일 종전선언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3국 차관협의회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차관들의 예정된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 미한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not only our bilateral relationships with these.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3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포함해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공동 관심 사안들을 볼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 문제가 됐든 기후 변화와 경제 번영, 성장과 같은 사안이든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건 우리가 깊은 3국 관계를 맺을 때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7일 국무부 청사에서 최종관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미한일 차관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국무부는 전날인 16일 3국 차관들이 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측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회견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셔먼 부장관이 단독 회견에 나섰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당시 상황을 언급하지 않은 채 3국 차관협의회 자체는 매우 건설적이었고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 can tell you and I think you heard this directly from the Deputy Secretary that the bilateral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협의회는 세 나라가 많은 분야들, 특히 공동 우려사안과 목표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 서로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총회가 인신매매 철폐 글로벌 행동계획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인신매매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종식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된 행동에 나설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할 것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인신매매 피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22일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인신매매 철폐 글로벌 행동계획에 대한 2021년 정치적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decides to adopt draft resolution A/76/L11.
유엔 총회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adoption of this political declaration. We have long been committed to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persons and advocating for survivors.
카리 존스톤 미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 감시국 수석 보고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적 선언의 채택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오랜 기간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에 전념해 왔으며 생존자들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유엔이 채택한 인신매매 철폐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고위급 회담은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올해 채택한 선언에서 인신매매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종식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된 행동에 나설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신매매가 인간 존엄과 신체적 온전성, 인권에 대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불법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에 대한 연대를 밝히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지속적인 인신매매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언문은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재원 부족의 우려를 나타내며 각국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들이 기금 조성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킨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비롯해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수가 늘었고 인신매매단이 피해자들을 유기하거나 억류를 장기화하고 피해자들은 도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으며 일을 하거나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견디기 힘든 생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선언문은 지적했습니다. 선언문은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성폭력이 세계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초반 멀날리 UN 인신매매 특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gendered impact with rising poverty and unemployment disproportionately affecting women and girls.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한 가난과 실업이 여성과 소녀들에게만 지나치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린이 결혼, 강제혼, 인신매매가 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차장도 코로나로 인한 이동과 여행의 제한으로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보호소, 식량, 보건, 법적 지원에 접근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uman trafficking, a crime that is often hidden in plain sight, has retreated further into the shadows of our global economy and the dark corners of the internet.
평소에도 은밀히 진행되는 인신매매가 이제는 세계 경제의 그늘 속으로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하메드 사무차장은 인신매매단이 인터넷을 통해 희생자들을 모집하고 착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과 미국 등 각국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신매매 실태를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인신매매 문제도 다뤘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에 따른 탈북으로 매춘과 강제결혼 등을 위한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이와 관련해 북한 정부에 대한 권고를 통해 탈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처벌이 아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하며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에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2003년 이후 19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학비를 내지 못하는 북한 내 여대생들과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 이 같은 성매매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도 2019년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과 관련된 지하시장 규모가 1억 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출의 약 90%는 전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경 부근 중국 도시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함에 따라 북중 교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 총서가 22일 공개한 무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은 전체 대중 수출액 204만 달러 중 89%에 달하는 181만 4천 달러어치의 전력을 수출했습니다.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건 북한의 대중 수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중국에서 전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석 달째 전력 수출을 늘려갔습니다. 10월 전력 수출액은 전달인 9월에 149만 2천 달러에서 21.6% 늘었습니다. 북한은 앞서 8월에는 135만 2천 달러, 7월에는 153만 7천 달러, 2월에는 93만 8천 달러 규모의 전력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22일 VOA에 북한 내 접경 지역에 수력 전기 발전소가 상당수 지어져 있다며 중국의 전력을 제공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탱거론 국장은 북한의 전력 수출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서 면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전력이 어디서 제공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접경 지역에서 멀지 않은 라선 경제 특구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국경 봉쇄로 경제 활동이 주춤해지면서 라선 지역의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 전력을 중국에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달 북한은 중국에서 422만 달러어치의 담배와 담배류를 수입했습니다. 전체 수입액 4,182만 달러의 10%로 북한의 대중 수입 품목 중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이어 비누와 비누류가 360만 달러 규모로 전체 수입액의 8.6%를 차지했습니다. 10월 북중 교역액은 4,182만 달러로 전달인 9월에 6,999만 달러에 비해 40.2%, 지난해 10월에 비해서는 60.7% 줄어든 것입니다. 대중교역에서 북한의 수입은 28.5% 줄었고 수출은 85.7% 줄었습니다. 북중교역액은 지난 5월 346만 3천 달러로 급감한 이후 9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다시 5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지난달 북중교역액이 줄어든 것이 놀랍지 않다며 국경지역인 중국 단둥시의 코로나 확산이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m not surprised that the trade went down because of the outbreak on the border.
스탱거론 선임 국장도 10월 중국 국경 부근 지역에서 델타 변이 코로나 감염 사례가 늘어난 게 교역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코로나와 관련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으며 확산을 막기 위해 두 나라 모두 조심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스탱거론 선임 국장은 북중 교역 규모의 감소세가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11월과 12월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북중 무역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소문이 돌았지만 여전히 국경은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최근 나타나는 북중 교역 증가 또는 감소 현상은 규모가 매우 작은 수준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 국방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국 전쟁의 영웅인 제임스 스톤 대령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중위로 소대장이었던 스톤 대령은 당시 16배 많은 규모의 중공군과의 전투 상황에서 소대원들에게 불굴의 용기를 심어준 영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22일 한국전쟁에 참전해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수훈한 제임스 L. 스톤 대령을 재조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매주 월요일 미국 대통령이 전쟁 영웅에게 수여하는 명예훈장 수훈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한국전쟁 당시 임진강 유역 석고개 전투의 영웅 스톤 대령을 선정한 겁니다.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스톤 대령의 젊은 시절 사진 여러 장과 함께 그의 일대기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1922년 12월 27일 아칸소주에서 태어난 스톤 대령은 아칸소 주립대학에서 화학과 동물학을 전공했고 학군단 ROTC에 가입했으며 대학 시절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아 일찍이 가정을 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947년 제너럴 일렉트릭에 취직해 근무하다 이듬해 군에 입대한 스톤은 1951년 3월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 제2대대 소속으로 전쟁에 한창이던 한국에 파병됐습니다. 국방부는 스톤 대령의 살신성인 정신은 파병 후 얼마 되지 않아 증명됐다며 텍사스주 역사협회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1951년 1월 당시 소대장이던 스톤 중위는 적의 기관총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동료 병사 2명을 구해 은성 무공훈장을 수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톤 중위의 용맹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21일 임진강 유역의 석고개 전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날 밤 9시경 스톤 중위가 지휘하던 3소대는 중공군의 박격포 공격을 당했는데 당시 그의 소대원은 48명, 중공군은 무려 16배 많은 800명 규모였습니다. 공격에 대응할 준비 시간도 단 몇 분에 불과했지만 스톤 중위는 물밀듯 밀려오는 중공군의 기습에도 침착하게 소대를 지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맹렬한 공격에 부대원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기관총을 잡고 반격을 주도했고 탄환이 소진되자 중공군과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톤 중위는 목과 두 무릎에 총상을 심하게 당해 의식을 잃어갔지만 마지막까지도 부대원들에게 계속해 진격하라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습니다. 이날 밤 전투에서 스톤 중위는 휘하 소대원 48명 가운데 절반인 24명을 잃었고 16명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음날 지원군은 800명 중공군 가운데 509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지원군은 또 스톤 중위를 포함한 미군 7명의 실종을 확인했는데 이들 모두 중공군에 생포돼 22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전쟁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1953년 9월 초 전쟁이 끝나면서 포로 교환으로 석방된 스톤 중위는 10월 27일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스톤 중위는 자신은 명예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훈장은 그날 밤 용감하게 싸운 부대원들의 것이라며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독일과 베트남 등에서 30여 년간 군생활을 계속한 스톤은 1976년 12월 대령으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스톤 대령은 2010년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2012년 11월 자택에서 8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톤 대령의 가족들은 그가 마직까지도 집 근처 예비군 센터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고 군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불리는 스톤 대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포트워트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지금까지 수여된 명예훈장은 모두 3,508건으로 스톤 대령처럼 생존자에게 수여된 사례는 67건에 불과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 월북해 39년 동안 북한에서 생활했던 찰스 로버트 젠킨스 씨의 이야기가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드라마는 북한의 모습과 인간의 생존 본능을 담은 젠킨스 씨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 출신인 찰스 로버트 젠킨스 씨가 북한에서 보낸 약 40년간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TV 드라마가 미국에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한국의 예산 지원을 받은 영화 제작자 무빙 픽처스의 이 드라마 제작에는 미국의 피터 렌즈먼 감독과 영화 기획자 겸 작가인 닉 오스본 씨가 참여합니다. 렌즈먼 감독은 2017년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와 2015년 게임 체인저 등을 제작한 미국의 유명 영화 감독입니다. 드라마는 1965년 주한미군 복무 중 탈영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거의 40년 만에 일본에 정착한 젠킨스 씨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인 마지못한 공산주의자를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젠킨스 씨와 미국 타임 잡지의 짐 프레드릭 기자가 공동 집필한 이 회고록은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발간됐습니다. 회고록은 젠킨스 씨가 한국전쟁 약 13년 뒤인 1965년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탈영해 약 40년 동안 은둔 국가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북한의 모습과 인간의 생존 본능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렌즈먼 감독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젠킨스 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트라우마를 통해 사랑과 희망, 인류애를 찾은 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젠킨스 씨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시들거나 죽게 되는 환경에서 살아남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젠킨스 씨는 주한미군 육군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1965년 비무장지대 근무 중 탈영 월북해 39년간 북한에서 생활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2008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같았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2007년 대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영 후 북한에서 다른 미군 병사 3명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돼 북한 병사들의 감시 아래 주체 사상 학습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nyway, all one of we studied GJ idea. And that was GJ.
그러면서 39년 6개월 하고도 4일을 북한에서 보냈다며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경 가까이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spent 39 years, 6 months, and 4 days in North Korea. I've never got close to any border.
젠킨스 씨는 1968년 북한군에 나포된 미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 사건을 다룬 북한의 선전 영화에 미군 선장으로 출연하기도 하는 등 북한 당국의 대미 선전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에는 북한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인 소가 히토미 씨와 결혼했습니다. 소가 씨는 2002년 북한 정권이 일본의 납치 피해 사실을 시인함에 풀려났고 젠킨스 씨는 2년 뒤 2004년 두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일본에 정착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탈영으로 인해 일본에 정착한 해 미국 군법회의에서 금고 30일의 형을 받았지만 형기 단축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2017년 말 7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젠킨스 씨는 숨지기 약 한 달 전 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탈영 전 주한미군 복무 중 맡겨진 임무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부대가 국경 접경 지역의 야간 수찰 임무를 맡아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고 베트남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리며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탈영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 탈영에 월북한 미군은 젠킨스 씨를 포함해 총 6명이고 젠킨스 씨를 제외한 나머지 미군은 모두 북한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1980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전 한국 대통령이 오늘 즉 23일 90살을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북한과 극심한 체제 경쟁을 벌이며 깊은 악연을 맺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1대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23일 향년 90살을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8월 혈액암을 진단받는 등 지병을 알아온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져 경찰에 신고됐고 경찰은 오전 9시 12분쯤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뒤 28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 대통령은 1955년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직업군인으로서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2일 군부의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함께 정권 찬탈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을 장악한 그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같은 해 9월 1일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취임했고 이듬해인 1981년 대통령 선거인단 간접선거를 통해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집권 기간 동안 독재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받으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에 대한 거센 요구에 직면했지만 1987년 4.13 호원 조치를 통해 민의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로 한국 전역에서의 호헌 철폐 시위가 촉발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전 대통령은 결국 항복 선언을 하고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명시한 6.29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순환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1988년 재산 헌납을 선언하고 백담사에 집거했지만 재산 헌납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1996년엔 내란 목적 살인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추징금 2,205억 원, 미화로 약 1억 8,500만 달러가 선고됐습니다. 수감 2년 만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고 추징금 완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중 통치자금 명목으로 대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재산을 끌어모은 데 대한 국민적 비난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물가 안정 등 경제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국력면에서 한국이 북한을 확실하게 앞지르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전두환 정권 시대는 동서 냉전 구도 속에서 남북 간 체제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 시대는 이제 체제 경쟁이 극심했던 박정희 시대의 연장선상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전두환 시대를 계기로 한국이 북한보다 명백하게 종합국력이 우월을 점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과도기지만 확실하게 북한의 우위를 점하는 그런 전환기로서 의미는 지니고 있지만 정권 자체의 뚜렷한 대북정책이나 평화정책에서 특성은 없다고 봐야죠.
적대적 체제 경쟁이 극명하게 표출된 사건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 암살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이 전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고 저지른 이 사건으로 한국의 서석준 당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수행 공무원 등 17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4명이 다쳤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12월 3일엔 부산 다대포 해안에 북한 간첩이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전 대통령 임기 말인 1987년 11월엔 바그다드발 서울행 대한항공 칼 858 여객기 공중폭발 사건을 일으켜 승무원과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1984년 남북경제회담과 한국전쟁 이후 첫 남북한 물자교류, 1985년 서울과 평양에서의 사상 첫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일부 유화 국면도 있었지만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은 전반적으로 북한과의 적대적 긴장이 팽팽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사과를 끝내 하지 않고 사망한 탓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여전히 높고 이에 따라 국가장 예우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통령 유족들은 고인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 대통령의 서울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 대통령이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 남긴 유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언은 북녘 땅에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있고 싶다 그러셨는데 그 장지가 결정되어 갈 때까지는 일단은 화장한 후에 연희동에 그냥 모시다가 장지가 결정되거나 하면 그때는 글리죠 하시겠죠.
전 대통령은 회고록 중 글을 마치며라는 소재가 달린 대목에서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문명적 집단인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의 감격을 맞이하는 일,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며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에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미 서부 오레곤주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연서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입니다.
저는 사실 뭐 16살 때부터 계속 일을 했어요. 한국에 가서도 공부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늘 이제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이미 체화가 되어 있었던 습관이에요. 처음에 그 미국 왔을 때도 뭐든 하고 싶었는데 워킹 퍼밋이 안 나와서 일을 못하다가 그게 나와서 뭐든 해야겠다 싶었는데 영어가 걸리죠 아무래도. 영어를 뭐 잘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미국에서 조금 살았긴 했지만 그 경험으로는 바로 잡을 찾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다가 아울렛에 갔어요. 아울렛에 가서
결혼 후 거의 1년 만에 미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간 곳은 감나가는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상설 할인 매장 아울렛. 북적대는 중고가 브랜드 매장에서 발견한 다수의 고객층.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손님들 중에.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영어는 좀 못해서 미국 손님들한테 가방을 팔 자신은 없지만 중국 손님이라면 내가 당연히 이거는 자신 있다. 사신감이 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매니저한테 찾아가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력서를 제출을 했죠. 그 자리에서 썼어요. 다 얘기했죠. 못하는 영어로. 영어는 정말 못하지만 이제 미국 온 지 이제 뭐 10개월밖에 안 됐고 하지만 믿고 한번 쏘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중국 손님들한테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 일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서 씨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아니라 다렸다. 중국 손님들은 뭐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중국에 있을 때 계속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충분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세일즈맨으로서의 그런 경험은. 그래가지고 첫 달부터 완전 그 탑셀러라고 해갖고 탑세일즈가 됐어요. 세일즈가 굉장히 많았는데 한 30명 남짓이었는데 늘 매달 제일 1등. 제가 파는 양이 제일 많아요.
중국어가 유창한 연서 씨에게 몰리는 중국인 고객들. 연서 씨는 들어간 첫 달부터 우수한 실적을 올리게 됐다는 건데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현지인들이다 보니까 가방 한두 개 사고 가지만 중국 사람들은 정말 10개 사가거든요. 한 사람이 와서. 다 선물용으로 사가니까. 진짜 쓸어가요. 담아가요. 30개 사가고 막 싹 다 담아가고. 내가 잘만 정말 옆에서 어시만 하면 충분히 비교가 안 되죠. 다른 탑2랑 넘버1이랑 그 세일즈 양이 판매한 그 양이 몇 배가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한 하루에 판매량이 2만 불이 넘었어요. 제가 하루 판매량이. 저 혼자 파는 게. 8시간 안에.
그러나 연서 씨가 판매한 거래 규모에 따라 연서 씨의 수입이 결정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뭐 주에 40시간을 일한 게 아니고 뭐 주에 4일이란 날도 있고 3일이란 날도 있고 이래서 수입 일정하지는 않았어요. 시간당 페이가 조금 높았죠. 아무래도. 시간당 그때 페이가 최저 시급이 뭐 11불 얼마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매니저가 그때 17불인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매니저보다 많은 22불을 받았으니까 뭐 그 정도. 커미션 나와요. 커미션 나오는데 내가 판 금액이 커미션이 아니라 탑 1부터 탑 7까지 있었었는데 탑 1이기 때문에 받는 커미션이 있었죠. 그러니까 차라리 매출액의 몇 퍼센트였다면 굉장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서.
입사 직후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연서 씨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우수 사원이었지만 동료들 간 작은 불협화음도 있었는데요.
그때 질투도 많이 받았던 게 미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영어도 못하는 애가 어느 날 굴러 들어와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탑원 나오는 그 돈도 받아가고 이러니까 되게 질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매장이라는 게 똑같은 시간에 뭐 손님이 10명이 들어오면 서로 각자 이렇게 나눠서 손님을 맡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중국 손님 같은 경우는 단체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이거 한 번에 막 밀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뭐 이것저것 꺼내다 줘야 돼요. 나는 막 손님한테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래 그럼 다른 가방도 보여줘야 되고 이러면 창고에 가서 꺼내서 보여주기도 하고 신발 같은 것도 사이즈가 다르면 다른 신발로 꺼내와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도와줘야 되거든요. 나는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손님 지금 5명을 한 번에 막 도와주면서 바쁘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안 도와주면 정말 힘든 거죠예요. 근데 질투가 심하다 보니까 아, 안 도와주고 그런 것들 자기들은 서 있으면서도.
그래서 연서 씨는 생각 끝에 해결 방안을 마련했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그래 커미션을 나누자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나를 도와준 사람에 안에서는 내가 그래 너 이름을 넣어줄게 네가 커미션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들도 너무 좋으니까 이게 돈과 커미션은 돈이랑 직접 관련된 거니까 본인들도 나쁘지 않고
일손도 덜고 동료 간의 긴장도 풀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8년 정도 이제 세일즈였죠. 결국은 영업 활동을 했었고 한국에 와서도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은행에서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조금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경험에서 아무래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연서 씨는 이곳에서 오래 머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거예요. 가방 세일즈라는 게 늘 같은 말만 하는 거고 이게 그렇다고 능동적으로 내가 뭐 어떤 업체나 회사 업주를 찾아가서 막 내가 전략을 설명을 하면서 가방을 파는 게 아니라 나의 한정되게 매장에 찾아온 사람들을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한정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한정돼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기회고 그러다 보니까 늘 같은 것만 팔 같은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전략으로 그게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어서 1년 반일 했나요? 1년 반 정도 일하고 안 되겠 뭐 그런 생각 들었지만 1년 반 정도 일은 하긴 했는데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보다는 그리고 영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게 오로지 중국 손님들은 다 말이 편하니까 전부 다 저한테만 오고 그러니까 나는 100% 거의 99%가 다 중국 손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은 아, 나 영어도 좀 배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영어 배울 기회는 전혀 없었고 중국어만 늘어가고 있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하면서 다시 학교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영어를 배워야 하니까.
미국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민 초기 새 가족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실 우리는 열로 아이 없이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우리의 삶을 살자라는 주의예요. 애기 생각은 전혀 안 했었죠. 그랬는데 사실은 실수로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2년 만에 애가
덜컥 생겨버린 아기.
뭐 근데 둘 사이가 워낙 좋았으니까 애기가 생긴 거에 대해서 뭐 당혹감이 들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애는 당연히 뭐 낳는 거니까 그때는 주변에서 너무 좋아하고 부모님이나.
연서 씨는 당시 남편과 자신도 부모가 될 마음의 여력이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기쁠 수만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충분한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얘기를 안 우린 얘기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우리 인생 살 거야 라는 주의였는데 갑자기 얘기가 생긴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얘기 낳고 나서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아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둘이 어떤 선에서 어디까지 부담을 할 거며 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얘기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You're my child,
my chosen one. 한창 이민 생활에 대한 계획에 몰두하고 있었던 때 연서 씨는 엄마가 되기 위해 안팎으로 분주해졌습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레곤주에 거주하는 이연서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비오의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6년 11월 23일 시사 화보 잡지 라이프지가 미국 뉴욕에서 공식 창간됩니다. 라이프 잡지는 1883년 최초 출판된 잡지를 타임사의 헨리 루스가 인수해 1936년 11월 23일 주간 시사 잡지로 새롭게 창간됐습니다. 미국 타임사가 창간한 라이프 매거진은 세상에 선보이자마자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빡빡한 기사에 사진 한두 장 정도 실린 잡지가 줄을 이루던 당시에 라이프지는 사진 중심의 획기적인 편집으로 보도 사진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국내외 정치와 전쟁,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적인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맥아더 장군의 회고록 등 기사뿐만 아니라 1950년대와 60년대 민권 운동 현장 모습을 생생히 전해 미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한국 전쟁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전 세계에 한국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라이프지는 1936년 창간 이후 1972년 폐간됐다가 1978년 다시 발행됐고 2000년에도 폐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7년 4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으며 출판 잡지에서 온라인 매체로 전환했습니다. 1991년 11월 23일 영국의 락그룹 퀸의 리드싱어 프레디 머큐리가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발표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We Are The Champions, Love Of My Life 등의 노래로 유명한 퀸의 리드싱어 프레디 머큐리는 당시 드문 활동과 수척해진 외모로 인해 건강과 관련해 무성한 소문이 있었으나 프레디는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던 프레디 머큐리는 1946년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10년간 기숙학교에 다녔으며 1964년 프레디 머큐리 가족은 영국으로 완전 이주하게 됩니다. 영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본명이었던 인도식 이름 프로크 불사라에서 프레드릭 불사라로 개명하고 1970년 프레디 머큐리로 다시 개명합니다. 1971년 영국에서 브라이언 메이, 존 디컨, 로저 테일러와 함께 록그룹 퀸을 결성했습니다. 1987년 에이즈 진단을 받고 1991년 11월 23일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 프레디 머큐리는 에이즈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나이 45살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